할렐루야. 주일부터 우리 3월을 맞으면서 우리 3.1교회 60주년 또 중요한 일정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청년 세미나가 있고 내일은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날은 교육 세미나가 이어집니다. 이 모든 일정들이 행사로만 머물지 말고 또 우리 한국교회 또 고민이 공유되고 또 그 책임이 또 우리 모두에게 소명으로 귀결되는 그런 좋은 모임이 되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4장 10절부터 좀 볼까요?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자, 이 말은 초점이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서 취하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전당물은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11절 볼까요?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맞죠? 23장 19절에는 이자는 못 받도록 돼 있어요. 19절 한번 볼까요? 23장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 율법에 이자는 금했어요. 그런데 전담물은 잡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담물을 잡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결론 부분에 가서 좀 생각하기로 하고, 집에 들어가서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최소한의 그 약자에 대한 인권과 그 생명에 대한 보호를 이렇게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약자들이라고 해서 막 협박하듯이 또 억압하듯이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붙여서 집안에까지 들어가서 전남물을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12절을 좀 볼까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두 가지 규칙이 있죠. 첫째는 집안에까지 들어가서 받지 말고 집 밖에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전당물을 가지고 나오면 받아서 챙기되 해지기 전까지는 돌려주라 그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주로 옷이 가장 귀한 가치였기 때문에 옷 중에서도 겉옷을 전당물로 잡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겉옷의 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한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겉옷을 단순히 입고 다니는 치장용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겉옷은 모양새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밤에 잘 때 이불을 대용하여 이 겉옷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팔레스타인 기후는 어떤가? 심한 온도차는 낮하고 밤 사이가 30도에서 5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낮에는 아주 강렬한 그 팔레스타인의 태양 밑에서 엄청나게 열사가 올라오고 햇빛이 위에서 내려쬐이고 하면 덥죠. 그런데 밤에는 심할 때는 영하 1, 2도까지 떨어져요. 그런 기후에 있다가 밤을 맞으면 죽죠. 살을 아주 애인은 추위에 견디질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집안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보온이 잘 되는 구조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잘 때 이들을 버텨주는 것이 겉옷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불을 대용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전당물을 잡았던 옷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겉옷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갖는 기능은 생명을 보호하는 절대적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돌려주라는 말은 생명을 보호해주라는 말이 돼요. 자, 여기에 담긴 의미는 그렇게 간단치라는 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3장을 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항상 옷은 우리의 수치나 우리의 마지막 어떤 부분을 보호해주고 가리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일관된 얘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옷을 벗김을 당하죠.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그 요셉의 고난 속에 담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받으실 수치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그 옷을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갔습니다. 무슨 성화 같은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중요한 부위에는 가리우는 걸로 돼 있지만은 벌거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겉옷이 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제비 뽑아서 각자 소유물로 가져가게 되죠. 자, 우리는 오늘 신명기 24장에서 왜 겉옷을 전당을 잡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베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 여기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이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해질 때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느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여기 공의로움이라는 말은 의로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율법적 개념에서 이렇게 해야 의로운 사람이 되나? 그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이 의의를 삶 속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명령과 헌신적 순종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렇게 해야 의로워진다라는 말이 아니고, 의로움을 입은 사람. 자, 우리에겐 사실 의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죄만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기준으로 들이대어지니까 우리에게 드러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참 의의가 없는 존재구나. 불법한 존재구나.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3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이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래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의가 뭡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로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그 옷을 입었던 까닭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벌거 벗겨졌다고요. 믿습니까? 자, 오늘 이 신명기 24장의 이 명령 속에는 그런 의의를 은택으로 은혜로 입은 자들이 의로움을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명령을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결론 겸 한번 뜬금없는 질문을 해보죠. 자, 이자 못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담보물은 받도록 돼 있습니까? 안 받도록 돼 있습니까? 담보물은 오늘 율법에 보니까 받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이상적인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담보물도 안 받게 하지. 그렇잖아요. 그죠? 담보물도 안 받게 하면 더 사랑이 넘치는 성경이 될 텐데, 그 왜 담보물은 이자는 못 받게 하면서 담보물은 뭐하러 받게 하나? 그것도 조금 야박스러운 거 아닌가? 그런가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담보물을 받게 하는 데는 이면에 무슨 얘기가, 무슨 요구가 감춰져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갚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갚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담보물을 받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다시요. 자, 담보물을 받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 담보물을 통해서 그 신세를 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세를 갚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담보물마저도 없었으면 더 성경이 은혜로웠을 텐데. 자, 반드시 갚도록 한다는데 오늘 결론이 있어요. 뭘까요? 그 자비와 그리스도로 대신 옷 입은 자는 그 은혜를 의로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갚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요구와 명령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우리 교회가 60살이 됐어요. 60년이 됐어요. 우리 3.1교회는 어느 교회도 가질 수 없는 강점과 또 포텐셜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그 강점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면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놓치고 지나갔던 영역도 또한 아울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근래에 와서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뭘까요? 대사회와 특별히 그늘지고 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배려의 영역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전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쪽방중 사역도 하고 의료선교도 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60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의 볼륨에 비해서는 퍼센터지가 턱도 없이 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수치를 수치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자면 창피할 정도예요. 우리 지난 2월 26일 그 송파동 어느 단칸방에서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엄마가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집주인에게 마지막 공과금 월세 70만 원을 담아서 건네주고 부탄가스를 피워놓고 숨진 사건이 있죠. 자살은 나쁘다 좋다 맞다 틀리다 그걸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절망에 던져져서 비명도 못 지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어두운 이면의 그늘진 영역에 대해서 교회가 귀 닫고 눈 감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4장 13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은혜를 입은 교회요 그 구성원인 성도라면 그 의의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래요. 그래야 공의로운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것을 되돌려주고 갚고 나누는 일에 전력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적인 책임도 있지만 개인적인 책임도 함께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의 일상 속에 그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대신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금 되돌려주고 되갚아가고 있는가? 왜 담보물은 잡게 했냐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갚으란 얘기거든요. 아멘. 오늘도 이 시대적 과제가 우리 삼일교회 진지한 소명이 되어서 개인적 헌신이 되어서 새로운 60년을 향하여 굵은 순종과 또 헌신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두 번째는 이 한 주간 동안 진행될 60주년 행사를 위해서 행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 도출된 결론들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결정과 또 헌신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오늘 진행될 청년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손 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벌거벗은 수치를 당했기에 우리가 있다면 은혜와 돌아보기.